2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0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42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2018년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새해 주 안에서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솝 우화에 보면은 태양과 바람이 만나서 누가 더 힘이 세냐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기를 하죠. 내가 더 힘이 세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쪽이 이긴다라고 내기를 했습니다. 먼저 바람이 자신의 그 힘을 가지고 윽박질렀습니다. 바람을 세게 불어서 옷을 날려버리려고 했습니다마는 바람이 세면 셀수록 나그네는 옷을 더 여미면서 더 단단하게 붙잡았습니다.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태양이 나섰습니다. 따뜻한 태양빛을 조금씩 조금씩 점점 더 따뜻하게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나그네는 단단히 붙잡고 있던 옷을 하나씩 하나씩 단추를 열기 시작을 하더니 결국은 외투를 벗어 제꼈습니다. 태양의 승리였죠. 이솝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언제 변하는가입니다. 다그치고 야단친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에 따뜻한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면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한 사람을 보면 자꾸만 야단치고 정죄하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그 여인을 유대인들은 돌로 들어서 치려고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을 하시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을 내려놓고 한 사람 두 사람 다 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이 어찌 예수님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 가운데 있었지만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 그러면서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어찌 이 여인이 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여인은 그 이후로부터 그의 삶이 변화가 되었고 혹시 나가서 또 실수를 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서 금방 또 돌이키는 그의 삶의 변화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범하고 도망을 가고 있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마음으로부터 힘들어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격려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꿈을 주시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나간 상처를 하나님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씻고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하죠. 여러분도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용서로 인해서 작년의 모든 실패와 상처를 씻어내고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주먹을 불 끈시고 일어나시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연애했기 때문에 외삼촌께 7년을 제가 무보수로 봉사하겠습니다. 7년 뒤에 라헬을 제 아내로 주십시오. 계약을 하고 7년을 지나갔는데 그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겁니다. 사랑을 하면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을 하면 고통스러운 일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발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에 접어들었는지 안 접어들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를 앉혀놓고 하늘이 어떻게 보이냐? 예, 암울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사춘기에 접어든 겁니다. 근데 하늘이 어떻게 보이냐고 물어볼 때에 빛이 납니다. 하늘을 보면은 너무 좋아요. 사랑에 빠진 겁니다. 하늘을 보면은 걔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상대방의 얼굴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괜히 하늘을 바라보면서 웃고 있습니다. 사랑하면은 사람이 이렇게 나사가 하나 빠진 것처럼 뭔가가 좀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라헬을 만나서 매일매일이 설레임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랑하면 7년이 정말로 수일처럼 순식간에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립니다. 저도 연애를 할 때 밤에 아내 될 사람을 만나면은 늘 막차를 뛰어가서 잡았습니다. 시간이 금방금방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놀라운 지혜 하나를 배웁니다.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방법, 사랑하면 됩니다. 순결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사랑하면 됩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시선을 사람에게, 이웃에게로 돌리면은 그러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면은 어떤 것도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게는 천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천년과 같다. 이런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천년이 하루처럼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하여서 보고 있는 그런 때가 아니죠.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보는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천년처럼 길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천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천년과 같은 이 사랑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안다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이름을 부르면서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도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이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으로 또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년의 짧은 세월은 아니지만은 야곱은 흥분 속에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7년이 지나고 나면은 내가 사랑하는 이 여자와 결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드디어 그날이 되었습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야곱의 흥분된 마음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그럼 말을 문장으로 기록을 해놓으면은 감동이 좀 반감이 되죠. 이 말씀 속에는 보면은 야곱의 흥분이 막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라반에게 외삼촌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내 기한이 찼습니다. 외삼촌 내 기한이 찼습니다. 내 아내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네 번이나 나옵니다. 이 속에는 나의 기쁨, 야곱의 기쁨과 흥분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설레어 하면서 이 날을 기다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날을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찼을 때에 달려가서 이제 내게 주십시오. 야곱은 이제 1년 남았다. 이제 한 달 남았다. 이제 일주일 남았다. 이제 하루 남았다. 얼마나 그의 가슴에 벅찼겠습니까? 신부를 대하는 신랑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었을 때 기다렸다는 뜻이 라반에게로 달려갔죠. 신부인 교회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신랑의 모습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1년 남았다. 이제 한 달이 남았다. 이제 내일이면 내가 달려간다. 신부를 사모하면서 만날 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신랑의 모습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이 신랑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한다면은 신부된 자로서 교회는 신부가 아닙니까? 이 신부된 자로서 단장을 얼마나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까?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 신랑을 만날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부끄럽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깨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을 깨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1년 내내 저한테서 이런 말씀 드릴 겁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토요일은 온 가족이 새벽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기대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해서 심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간 무료로 봉사하고 7년 뒤에 결혼을 한다는 이 소식은 동네에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결혼 예식은 동네 잔치였습니다. 라반은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하면서 결혼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7년간 기다려온 결혼 예식이죠. 야곱도 기다렸고 라헬도 손꼽아 기다렸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다 기다려온 결혼 예식입니다. 그날을 가슴 아파하면서 구경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겠습니까? 레아였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유명했던 결혼식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죠. 부인이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임종도 집사님. 결혼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아내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집사님. 얼굴을 보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야곱의 옆에 누워있던 여인이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젯밤에 분명히 어떤 음모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외삼촌이 신부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라헬 대신에 언니 레아를 돌려보냈습니다. 사기를 친 것이죠. 의도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했던 행동이 이겁니다. 사실 아버지 라반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야곱이 라헬과 결혼을 하면은 이제 결혼한 이 아내를 데리고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떠나가겠죠. 고향으로 떠나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붙잡아 두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야곱이 손을 대는 모든 것들은 다 잘 되었다라고 나중에 성경 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양을 칠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야곱이 양을 치고 난 다음부터는 이상하게도 다 잘 되는 겁니다. 양들이 건강하고 새끼를 쑥쑥 잘 낳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야곱을 조금 더 자신의 곁에 붙잡아 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큰딸 레아 때문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둘째 딸 라헬이 시집을 먼저 가버리고 나면 안 그래도 알력이 부족하다. 이 알력이 부족하다는 말은 시력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이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총명이 떨어진다. 지혜가 부족하고 총명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둘째 딸이 먼저 시집을 가버리면 이렇게 좀 부족한 레아가 첫째 딸이 영영 시집을 못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입장에서 첫째 딸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레아를 먼저 시집 보내기로 혼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마 이 과정에서는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라반이 둘째 딸 라헬을 앉혀놓고 이야기를 했겠죠. 얘야, 네가 좀 양보해라. 밤새도록 설득을 했을 겁니다. 근데 라헬도 자신이 연애하고 사랑하고 있는 사람을 양보를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건 내 인생 전체가 걸려있는 문제인데 설득을 하다가 하다가 안 되니까 아마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아버지 라반은 결단을 내렸을 겁니다. 결혼식 당일날 라헬을 아마 가두어 두었을 겁니다. 문을 잠가두고 못을 쳤겠죠. 나오지 못하도록. 라헬을 가두어 두고 레아와 음모를 꾸민 겁니다. 레아는 아버지의 그 음모에 기꺼이 동의를 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동생 라헬이 기뻐하고 설레하고 즐거워하면서 연애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고 자신도 야곱을 보니까 마음으로부터 짝사랑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나중에 레아가 아기를 낳으면서 이름 짓는 것을 보면 그가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그 음모에 동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7년 전 야곱이 어머니와 모의를 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였었죠. 형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습니다. 형은 아무것도 모르고 달려나가서 짐승을 잡으면서 사냥을 하면서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이제 이 축복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모든 것이 딱 상황이 종료가 된 상황. 형이 얼마나 속상해하고 마음이 아파했었는지. 바로 그 일이 지금 야곱 자신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사기당한 것을 억울해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사기를 친 것은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다 잊어버립니다. 주로 상처 준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상처 받은 것은 정확하게 그 상황들을 다 기억을 하고 있죠. 상처 받을 때의 상황 내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토시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냐고 다 기억을 하고 있고 그 사람이 말할 때의 눈썹 모양까지 옆에 있던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까지도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에게 사기치고 형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를 속였던 그 기막힌 일이 지금 자신에게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억울하다고 말하지만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내게 너무나도 익숙한 일입니다. 이전에 사기를 친 주인공이 라반의 그 모습이 바로 자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이 형 에서인 척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흉내냈었습니다. 다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떠오르는 겁니다. 염소털로 위장을 냈습니다. 형처럼 털이 많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위장을 냈죠. 형의 냄새를 풍기기 위해서 형이 입던 옷을 가져다가 입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따냈죠. 그날 밤에 라헬 대신에 레아가 들어왔습니다. 레아는 동생인 척 목소리를 흉내냈습니다. 동생이 바라는 화장품을 발랐습니다. 동생이 입어야 할 옷을 자신이 입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아무리 밤에 불을 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7년간 연애했던 라헬을 못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제 옆에 만약에 죄송합니다만 다른 여인이 있다면 금방 아래에서 벌떡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레아가 누워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이 아닌 여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봤습니다. 철저하게 위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다 자기가 아버지와 형에게 주었던 그 상처를 그대로 지금 돌려받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충격을 받고 말할 수 없는 갈등을 겪습니다. 그것이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이게 문장으로 기록을 해두어서 그렇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거세게 지금 항의를 하면서 세 번이나 질문을 던집니다. 두 번이나 어찌하여 삼촌 이렇게 했습니까? 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야곱의 목소리 톤이 막 올라갔습니다. 눈은 어제까지만 해도 외삼촌만 보면은 고개를 숙이면서 땅을 쳐다보면서 인사를 했던 야곱이 눈은 불아리면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야곱이 지금 흥분하고 있는 것이 황당하고 분노를 하고 있고 억울하고 7년 동안 봉사했던 것이 헛수고가 된 것입니다. 통째로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라반이 얼마나 고단수인지 한번 보시죠. 그는 흥분하고 있는 야곱 앞에서 차분하게 대답을 합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여러분 차분하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배째라 이겁니다. 일이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할 거냐? 대신에 네가 7일을 더 일하면은 내가 라헬을 주겠다. 라헬을 위해서 그리고 7년을 더 일해다오. 차분하게 말을 하는 이 라반의 모습을 보면은 야곱보다 한 수 위죠. 라반의 이 말 속에는 나는 네가 필요하다. 네가 일을 더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도도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을 7년 더 머물게 하는 방법을 이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야곱은 지금 죄송합니다 막 팔짝 뛸만한 그런 상황인데 이 제안을 듣고는 고분해집니다. 팔짝 뛰다가 옛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자신의 그 모습을 외삼촌 속에서 발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억울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너무 분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이전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던 수법이 내게로 그대로 지금 오고 있을 뿐입니다. 야곱이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것이죠. 화를 내고 있는 자신 속에서 이전에 화를 내고 있던 자신에게 화를 내던 형의 모습을 발견을 합니다. 사기를 친 사람이 똑같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 소리소리 내고 있는 사람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그보다도 더한 비난을 받아야 할 사람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의 눈에 눈물 흐르게 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그 눈물을 내가 흘리고 있을 겁니다.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은 나도 똑같이 그 일을 당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정해놓으신 원리입니다. 힘이 있을 때에는 힘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람들에게서 그것을 그대로 불쌍히 여기는 것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가 남을 해하고 사기를 치는 것 이건 할 일이 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심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회개하면은 죄는 용서를 받지만은 대가는 치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양을 한 마리 훔쳤느냐? 그렇다면 반드시 네 마리를 갚아주어라. 대가를 치루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도 죄는 용서받고 싶고 대가는 치르지 않기를 원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대가를 치르게 되면은 혹시 여러분 대가를 치르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억울하다고 하지 마시고 그때는 감사해야 됩니다. 아픔 속에서 성숙할 수가 있죠. 야곱이 지금 그 상황에 들어간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은 어제까지 내가 무엇을 심었는가? 그것의 열매입니다. 오늘 내가 뿌리는 것에 의해서 내일의 삶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서 심는 자는 그대로 거둡니다.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삶이 썩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성령과 함께 더불어 심는 사람은 영생과 기쁨과 평강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야곱은 잠잠해집니다. 아하, 내가 뿌린 것을 이렇게 거두는 거구나.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 이것을 다 우리의 삶 속에 다 적용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무엇을 심었습니까? 말하고 생각하는 것마다 죄악이었죠. 심은 대로 거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대가를 다 받아야 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그러셨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래서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할 때 너무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 앞에 나가면은 진짜로 억울하게 고통당하신 분, 정말로 죄 없으시면서 모든 죄를 다 둘러쓰시고 그 대가를 받아주신 그분을 그 십자가 위에서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분은 죄 지은 것 없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그분이 받으시면서 아버지 이들은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대가를 다 받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살려주십시오. 심은 대로 거두는 이 하나님의 원리가 적용이 되면 우리 다 죽어야 합니다. 차마 그렇게 하실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아들에게 다 지게 하시고 그 대가를 아들에게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네가 그럼 그 대가를 다 받아라. 대신에 이 아들은, 이 자녀들은 내가 살려주겠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평생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랑을 무료로 다 받았습니다. 제가 제 사무실 가면은 컴퓨터에 바탕 화면에다가 이 영상 하나는 깔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간혹 보면서 제가 이 영상 볼 때마다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 영상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보여드렸던 영상입니다.
My little boy came up to me in the kitchen this evening. While I was making dinner, and he handed me a piece of paper he'd been writing on. And after wiping my hands on my apron, I read it. And this is what it said. For mowing the lawn, $5. For making my own bed this week, $1. For going to the store, 50 cents. Playing with little brother while you went to the store, 25 cents. For taking out the rubbish, $1. Getting a good report card, $5. And for raking the yard, $2. Total owed, $14.75. Well, I looked at him standing there expectantly, and a thousand memories flashed through my mind. And so I picked up the pen and, turning the paper over, this is what I wrote. For the 9 months I carried you, growing inside me, no charge. And the cost of your college, no charge. For the toys, food and clothes, and for wiping your nose, there's no charge, son. When you add it all up, the full cost of my love is no charge. But when he finished reading, he had great big tears in his eyes. And he looked up at me and said, Mum, I really do love you. And then he took the pen and in great big letters he wrote, paid in full. When you add it all up, the cost of real love is no charge.
우리의 삶은 정말로 감사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죠. 감사를 심으면은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대가가 있습니다.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양 저금통을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씩 나누어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게 보면 감사 저금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일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들어오고 나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500원도, 1000원도, 어떨 때는 만원짜리도 넣기도 합니다. 1년간 이렇게 감사예물을 모아가지고 추수감사예물 시간에 이걸 뜯어서 하나님께 드리면은 여러분 얼마나 큰 감격이 있겠습니까? 추수감사예물은 1년간 농사 지은 그 모든 것에 대한 감사예물이죠. 근데 그냥 만원, 5만원, 10만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1년 내내 감사로 가득 채우면서 그걸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은 얼마나 더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이게 너무 크다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그 옆에 새끼 양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게 한 2.5배 되는 굉장히 큰 저금통입니다. 이미 저는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 추수감사주일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 저는 아내가 뇌출혈이 있어서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를 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을 시켜놓고 와서 집에 들어올 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들어오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베푸실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만원짜리를 하나 그 양 저금통에 넣었습니다. 이튿날 병원에서 다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의 뇌에 물이 차고 있다는 것이죠. 더 차면은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등에 구멍을 뚫어서 물을 빼내는 시술을 해야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허락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빨리 병원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설명을 다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서 보고 와서는 더 악화된 상태에서 이곳에도 또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 예물을 만원 짜리를 하나 또 집어넣었습니다. 입원한 지 10일 만에 아내는 건강하게 퇴원을 내서 그 이전보다도 더 활기차게, 바가지도 긁진 않습니다만은 퇴원을 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아내가 퇴원해서 오는 그날 제가 아내가 보는 앞에서 만원짜리를 하나 또 집어넣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 1월 1일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올 한 해를 지켜주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만원짜리 하나 또 넣었습니다. 제 삶은 이러든지 저러든지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다 감사한 것이죠. 저의 삶을 감사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날 이 저금통을 깰 때에 얼마나 감격이 있겠습니까? 죄 용서받아도 감사하고 대가를 치루어도 감사하고 저처럼 우유부단하고 결단력도 없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무료로 받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1년을 감사로 가득 채울 겁니다. 그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대가를 주시는 것이죠. 목사님 그렇게 감사 많이 하다 보면 지갑이 거덜나지 않겠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는 것이 그게 또 있습니다. 감사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올 한 해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대가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실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눈을 감고